choir just sang, "This is my beloved."
합창단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를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태브나클 합창단이 들려준 아름다운 노래와 본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말씀이 끝나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며 본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도널드 L. 홀스트럼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대회의 마지막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책임으로 겸손함을 느끼지만 한편 이런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6개월 전에 연차대회를 통해 만난 이후로 세계의 상황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에 경기 침체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황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 여러 주 동안 나온 경제 전망은 어둡습니다. 더욱이 사회의 도덕성은 계속 퇴색되고 있으며 그 도덕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종종 조롱받고 공개적으로 반박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개인의 불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에만 집중하여 신경을 쓴다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하며 심지어 앞으로 닥칠 일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 주변의 문제거리에서 돌이켜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는 축복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 때로 비극과 불운을 비껴갈 수는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로부터 배우고 또한 자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아파하며 슬픔에 잠길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역사에는 고난을 겪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두면서 끝까지 굳건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의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태도는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그 태도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그 역경들을 굳건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나 구주와 복음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버텨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예들을 세 가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 가족의 예입니다. 제게 항상 영감이 되었던 감동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외가쪽의 증조부모이신 깁슨과 시실리아 샤프 콘디는 스코틀랜드 클레멘티넌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광합의 정서였습니다. 그들은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삶에 만족했으며 그들이 사랑했던 지은 사랑했던 곳에 지은 꽤 안락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완전히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모이라는 부름을 들었고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840년대쯤 그들은 가진 재산을 팔고 거대한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섯 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조그만 짐가방에 넣고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5천여 킬로를 위험한 바다 여행길에서 건너서 망망한 대해만 바라보며 형편없는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8주간의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배에서 구할 수 있는 도움 외에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시험했던 시련 중에서 어린 나다니엘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의사도 없었고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약을 구입할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이를 돌보며 기도했고 기다렸으나 아이의 병세가 날이 가면서 악화되며 그들은 애통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을 때 그 가족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해상에서의 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두꺼운 천으로 싼 뒤 무거운 철에 매달아 바닥에 묻혀야 했습니다. 항해를 계속하면서 그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큰 고통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신앙으로 깁슨과 세실리아는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신앙 때문에 고향과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시온으로 왔고 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희생을 치르신 제 조상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후손들에게 신앙, 용기, 단호함의 모범이 되었던 깁슨과 세실리아 샤프 콘디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평화와 기쁨의 전형이 되었던 온화하며 신앙이 충만했었던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그로버 형제님이 여기 회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평양 어느 섬에서 한 늦은 저녁에 작은 배 하나가 허술한 항구에 조용히 정박했습니다. 두 명의 폴리네시아 여성이 멜리 물리폴라가 배에서 내리도록 그들을 부축해 마을길로 향하는 오래된 좁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한밤중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밝은 별들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멜리 몰리폴라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 달, 별,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리폴라 형제의 시력은 정상이었지만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 어느 운명의 날에 갑자기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고 낮이 영원한 밤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좋은 소식을 알기 전까지는 좌절했고 낙심했습니다. 그의 삶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고 그는 다시금 희망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몰리폴라 형제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분이 태평양 섬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몰리폴라 형제는 축복을 구했고 저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다른 형제와 함께 그분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주고 난 후 저는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그의 갈색 뺨을 타고 흘러 마침내 그의 전통 의상을 적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리폴라 형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제가 장님임을 아십니다. 당신의 종들이 제 시력이 다시 회복되도록 축복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서 제가 빛을 다시금 보게 될지 아니면 남은 여생 동안 어둠만 보던지 간에 저는 제 삶에 빛을 주고 제가 지금 참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형제님은 일어서서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가 소리 없이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곁에 있었던 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구설주의 말씀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삶의 그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어둡던지 간에 결코 홀로 걷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엠루이 해스커스가 지은 그 시의 말씀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새해의 입구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빛을 주시오. 미지의 곳으로 안전히 여행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빛보다 훌륭하고 알려진 길보다 안전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서 끝내 승리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이해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프로이센입니다. 우흐트도르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프로이센입니다. 1946년 3월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당시 12사도 정원에 계셨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님이 프레드릭 W. 베블 형제님과 함께 성도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사항을 살피고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전후 유럽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벤슨 장로님과 베블 형제님은 나중에 자신들이 들었던 한 간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았던 지역을 통치하던 정부가 더 이상 통치하지 않게 된 곳에 살게 된 한 자매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매님과 남편은 동프로이센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거기서 참전했던 젊은 남편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남겨둔 채 자신의 조국에서 끔찍한 그 전쟁의 끝 무렵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점령군들은 동프로이센의 독일인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서쪽 독일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 여정은 1600여 킬로가 넘는 거리였고 그는 걸어서 말고는 달리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바퀴가 달린 작은 마차에다 기본 생필품만 실어 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자녀들과 얼마 되지 않는 재산 외에 그녀는 후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강한 신앙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녀와 자녀들은 늦여름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가진 것 중에서 식량이나 돈이 없었던 그녀는 가는 도중에 보이는 밭이나 숲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찌들인 난민과 약탈하는 군대로부터의 위험을 계속해서 부딪혀야 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흐르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팔에는 막내 아기를 안고서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땅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세 자녀도 뒤에서 비틀거리며 따라왔고 7살이었던 마지는 전 재산이 담긴 작은 나무 마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신발이 다 헤어져서 그 후로 너덜너덜 찢어진 삼베로 겨우 발을 감싸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얇고도 너덜거리는 재킷을 옷 위에 걸쳐 추위를 막았습니다. 눈이 곧 내리자 낮과 밤은 악몽과도 같게 되었습니다. 밤에 그녀와 아이들은 헛강 같은 거처를 찾아서 마차에 실어놓았던 얇은 담요 몇 개를 둘러 따뜻해지도록 서로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었고 그걸 마음속에서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침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살 매기 딸의 몸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으로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여행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도구인 숟가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서 그 작은 소중한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여정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배고픔 혹은 추위 아니면 둘 다에 의해서 그녀의 7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다시 그녀는 숟가락으로 여러 시간 동안 땅을 파서 자신의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5살 난 아들이 죽었고 그녀는 다시 숟가락을 삽 대신 이용해 그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녀의 좌절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아기였던 딸만 남았고 그 아이도 죽음의 문턱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여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 딸마저 그녀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숟가락마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맨손가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고 또 파서 무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묻은 무덤 곁에서 어떻게 눈밭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남편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재물, 집, 심지어 조국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슬픔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짐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많은 동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근처의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달려오는 기차 앞에 뛰어들기가 얼마나 쉬울까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 느낌을 무시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을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신앙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제 영혼의 슬픔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희생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분에 대한 제 사랑은 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그분이 고통을 겪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고 그분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에 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고 그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살고 싶다는 소망이 없지만 가족으로 다시 결합되고 당신께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소망을 갖겠나이다. 그녀가 마침내 목적지인 독일 칼스루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몹시 여우여 있었습니다. 바벨 형제는 그녀의 얼굴은 어두운 자줏빛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부어있었고 관절은 돌출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아사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곧 열린 교회 모임에서 그녀는 훌륭한 간증을 나누면서 슬픔이 가득한 조국에서 병든 사람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살아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들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속 끝까지 충실하고 참되다면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해외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간증했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의로운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성도들, 그를 믿는 자들,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리니 그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들은 셀 수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위협적일지라도 역경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걷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해주며 마음속에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